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남은 재료들을 성전 곳간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 그리고 나무,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여러 재주가 있는 사람들, 또 성전 봉사를 할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와 각종 보석까지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에 따라 실행을 한 것인데 다윗이 준비하고 모았던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도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사실 나무로 이렇게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성전이 그 당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높기도 했고 또 금으로 입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재료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 곳간에 그대로 둡니다.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 건축하고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전 곳간에 그대로 둬서 묵혀둡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것을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겠다,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풍성한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롯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헌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하고 두 번째로 감당하는 일은 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와 또 성막의 물건들을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성전 건물도 완성되었고 또 성전 안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제작하는 것도 다 끝이 났습니다. 무려 7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공사와 준비가 다 끝이 나고 이제 한 가지 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내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는 다윗 성전에 성내에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기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와 더불어서 성막 안에 있었던 기물들도 같이 옮기고자 해요. 광야 시대에 제작되었던 여호와의 궤와 또 여러 기구들을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사울, 다윗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 모시게 되었으니 솔로몬에게만 이것이 기쁨의 일이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일곱째 달 절기였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일곱째 달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동참하는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였음을 말해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에 이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레위인들과 또 이 제사장들이 궤와 성막에 있었던 기구들을 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드린 양과 소의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재물을 많이 바친 것이고 자신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온 국가적인 기쁨의 날이요 평생토록 이 장면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달하기에 충분한 사건이기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실 다윗성에서 성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눈으로도 충분히 보일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치 보란 듯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게. 당시에 최고의 기술들과 또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빠져 있으면 그 성전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궤를 표현하는 말이 언약궤이죠. 언약궤.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현재화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넣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온갖 수고와 애씀을 다해서 귀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을 붙들고 건물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신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율례를 행하고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성전을 지었다가 다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기는 겁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이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을 넘어서 언약 공동체로 또 말씀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의 장로, 뭐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러 모을 만한 그러한 귀한 일이었는데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예배를 드린 이런 아낌없이 드릴 만한 일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 안의 구성원들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일이 이런 여호와를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궤와 성물들을 모시는 일이 그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었듯이 이를 기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바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진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것이 뭔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또 자발적인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애를 쓰고 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쁨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궤를 옮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임하죠. 구름의 모습으로 영광이 나타나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만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구름이 임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영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능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능히 서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고 거꾸러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자가 없습니다. 거꾸러져서 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수고를 했나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후대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거꾸러지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거꾸러져서 섬겨야 하죠. 쓰러져서 섬겨야 합니다. 죽어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습니다. 거꾸러지고 또 쓰러지면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자주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시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주 거꾸러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야 하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우리가 늘 언제나 힘써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